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것과 얼마나 분명하게 상반되는지를 주님의 이 팔복의 교훈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때 그 삶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삶을 하나님이 거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에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영혼의 깊은 애통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짐과 그리고 애통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에게 이어서 어떤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뒤따라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 프라우스 헬라어로는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난한,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가난하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란 곤고와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온유함이라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섭리에 맡긴 채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지극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깃들게 되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 안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서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개들 따위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시오? 그녀는 화를 내지 않고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비천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발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깊이 자인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분노할 까닭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졌다는 증거는 그가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 마음의 온유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비단 성격이 조용하고 온순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깊이 그 내면과 영혼의 죄악된 성품들이 제거되고 그 마음이 기경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마음의 상태와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려는 모든 완고한 마음이 소멸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지극히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적인 부당함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둔감해지는 것이죠.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다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분노할 능력이 있지만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 다스림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한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제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까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의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냥 용인되고 이해되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에는 분노가 쉬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의 분노는 쉬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는 모두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감정인데 그 자기가 해체되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정서가 은혜 받은 성도 안에 깊이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그냥 분노가 쉬 폭발하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무기력하고 비굴해서 뒤로 물러나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응시함에서 이런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성품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품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그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온유? 온유라는 말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고 겸손? 이것도 전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유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결국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버림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진적인 방법으로 격렬하게 로마에 저항했지만 번번이 이러한 저항들은 실패했고 더 강력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는 헤롯 가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고 빌라도를 파견해서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서 헤롯의 왕가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팔레스타인 전역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함 속에서 내면적으로 강한 저항의식을 키우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당연히 싸움에 능한 장군이거나 이 장수, 무사같이 아주 기계가 강하고 무용에 능한 이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엄청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로마 제국을 기필코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사적 강국이 되게 해서 중동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로마의 전복을 꿈꾸면서 위대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될 날을 메시아를 통해서 꿈꾸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기대한 바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행동에 옮기실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기에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셨음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자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로마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 위대한 왕이요 장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드러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주 유약하기 이를데 없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예수님께로부터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파괴적인 모습이나 폭력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마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유약하기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을 그냥 단칼에 수십 명의 목을 쳐서 베어 무너뜨려야 될 그런 메시아가 도리어 로마 병사들의 조롱거리나 되고 그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쓰는 깃달린 멋진 투구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은 그 어떤 유대인들도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에 불과한 자였다. 왜 사람들은 온유한 메시아보다 강력한 메시아를 원한 것일까? 모두 다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계획과 목적 안에서 바라보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독립과 자유와 부강함을 가져다 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다면 주님은 아마 불꽃 같으신 모습으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너무나도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흠모할 풍채나 외모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도 그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한 인간으로 오셔서 조용히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셨고 그 온유하심 속에서 결국 모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것임을 알고 믿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이 뭔가를 서두르시는 적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막 지연된다 그래서 화를 내시거나 그런 장면이 성경에 한 곳이라도 기록되어 있나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과 그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다그치신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교만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 오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지극히 종교적인 외형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심령이 가난하고 비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 욕을 먹고 비방을 받되 보복하지 않는 자라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과격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의 진리의 가치보다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뒷전이고 모두가 정치적 투쟁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칼날 같은 대립을 하면서 서로를 교인들이 욕을 하고 싸우고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신념을 진리에 투영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과연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냐? 교회는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침해하거나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를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과격한 방법으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이지 않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순례자들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다가 구겨넣어서 대립과 분노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이 온유함이 비롯됩니다. 분노와 성급함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믿는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 고집과 자기의 주장에 좌절로부터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긴단 말입니다. 분노가. 분노의 원인은 뭐냐? 자기 좌절입니다. 자기 좌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절되고 무시되었다고 여기게 되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과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온유함은 절대로 저절로 깃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숱한 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신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면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잡게 되는 성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이 온유함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람을, 나를, 나의 어떤 환경을, 다른 걸 바라보면 분노는 제어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온유한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좌절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회방을 받거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앞에서 자주 억압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고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혹은 심각한 결핍이나 박탈, 고립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일 경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그 분노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괴팍한 분이고 폭력적인 분이에요. 그 밑에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리고 계속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분노가 누적된 사람은 그 분노가 언제나 온유함을 깨뜨려버리고 밖으로 분출되고 표출되기 십상입니다. 지하에서 마그마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결국 화산이 폭발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분노의 감정은 그 분노를 격발시키는 환경이 될 때 그 분노가 분출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는 화를 못 내요. 그 자녀가 다 자랐어요.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연로했고 그걸 아버지에게 되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그러니 이제 아버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이 쌓였던 분노의 감정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자기에게 제일 만만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유난히 분을 잘 드러내고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억압된 마음에 대한 상처와 억울함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드러날 때마다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분노의 사람.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혈질이 되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쉬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쓴뿌리가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잦은 분노와 과거의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눌림에 그의 잦은 분노가 기인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는 반드시 분명하게 그건 죄악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벗어나야 하고 반복되지 말아야 될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과 그 분노의 감정을 잠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영혼을 깊이 만지심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결핍과 결손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피만큼 자기를 끌어안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수록 누군가에게 압력을 받을수록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인간은 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불과한지를 알아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원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우리의 악함을 깨뜨려 주시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와 열등감, 결핍과 억울한 억눌린 마음과 억압받은 상처로 인한
모든 죄악의 분노의 기질과 성품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 녹아 없어지고 나의 그 모든 죄악되고 상처받은 심령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누구를 간절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간절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너무너무 불행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분노가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환경, 내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대로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때로는 가족이나 성도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서 온유함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과 지나온 과거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통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깃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옅어지게 되면 이내 우리 마음의 온유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강퍅함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만 가장 불쌍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한없는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 매몰되게 되고 그러면 이 감정이 더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내 마음을 붙들고 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만들도록 분노와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의 그 사슬로 우리를 똥똥 이렇게 동여매버립니다. 그 거기서 못 벗어나도록. 나는 계속 미워할 거야. 나는 계속 증오할 거야. 이거는 정당한 거야.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금 증오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합리화 시키면서 우리를 그 사슬에 동여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는 건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건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죄를 범하도록 더 우리를 강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그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상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맡긴 자들로 그렇게 변모되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초월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더 이상 나의 결핍이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버리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 때문에 분노하거나 누구를 용납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는 사실 나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나를 견고하게 지키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반대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가 비롯되는 겁니다. 왜? 뭔데?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죠. 당신이 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과 죄악됨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극히 겸비하게 되고 나아가 심히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영혼의 모든 독소가 제거될 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오만무례하고 거칠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소음을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나조차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 강팍하고 이 쉬 분노하는 이 분노의 불꽃으로 달구어지는 저를 하나님 부디 깨트려 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나조차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를 보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붙들려야 됩니다. 주여, 이 추악한 죄인. 그리스도인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잘 토라지는 사람, 뭐 말만 하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 지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응? 뭔 말만 하면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디 주께서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여유를 갖는 분들이 되십시오.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의 허물을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보면서 성령의 불로 이것을 태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내게 임함으로 모든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자기 연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온유함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당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하고 겸손과 온유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정말 성경에 한 다혈질하는 한 성질하는 누구죠? 베드로. 이 성질 급한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사람,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때 그는 이제 사랑의 사도로 온유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성격에 말구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이 다혈질의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이전에 성질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도요 온유함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은 바로 온유함이고 성령은 우리가 힘써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신뢰의 태도이지 내 안에 있는 악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도 온유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유함이 모두를 향한 온유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함은 보십시오. 그토록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신데도 주님이 딱 한 번 분노를 드러내신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친히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또 외식하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은 나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대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온유함은 불의와 죄악을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신의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칼을 갈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왜곡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를 외치는 담대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토록 소리를 높이고 목숨을 걸고라도 저항하는 이런 일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얌전하던 저 새님 같던 늘 저렇게 새색시 같이 조용하던 저 양반이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봤더니 진리 문제인 거예요. 진리 문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관계되는 문제인 거죠. 온유함 속에는 때때로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25편 9절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공의로 지도하고 온유한 자에게 그 공의의 도를 가르치신다. 왜? 하나님의 의는 분노와 폭력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그 온유함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침내 악인들은 모두 끊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 역시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과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인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클레로노메수신, 이 단어는 클레로모메오, 이게 원형인데 뜻이 뭐냐? 상속받다, 기업으로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빼앗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상속받다, 그 뜻입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상속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과 기업이 약속의, 구약에서 말하는 땅과 기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의 기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궁극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자는 신자가 받을 기업이 뭐냐?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와 다를 바 없는 마음의 부요함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토록 악착같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없는 박탈감과 불안과 초조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속물이, 영원한 기업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온유함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의 가지고 가지지 않고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 온유함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절대적인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내세의 확신과 그 나라를, 천국을 이미 마음속에 둔 자로서의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유함입니다. 신자도 때로 그 마음과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튀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속히 그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에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함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분노로 인해서 촉발된 모든 죄악들을, 상처들을, 분열들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화를 내서 모든 것을 그르친 이후라도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괴로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한단 말입니다. 수습한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당신에게 분노해서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저의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손을 내밀어 사과하고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온유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무능을 합리화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 취급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쟁취하는 사람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따질 때는 따지고 화를 불같이 내서라도 내 이익을 쟁취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서라도 손해보지 않는 게 맞는 거지. 멍청하게 바보같이 당하고 살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궁극의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자연적 성품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과 죄에 대한 애통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죄와 전적인 무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거칠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지향함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여 분노하고 조급해하고 초조하거나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 신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이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오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더해갈 때 우리 안에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온유함은 결코 죄악과 진리에서 벗어남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죄악된 감정과 싸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깃들지 못하고 모든 기쁨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겨 자신을 낮추고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 열등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자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절제된 영혼의 강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엎는 자들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구걸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고요하고 조용한 듯 잠잠히 있다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사자처럼 일어나 포효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온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고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므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만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성령께 붙들려서 이 위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